철학 고전 강의 33강 미감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 판단력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32강에서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판단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보다 앞서서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의 학자들이 사용하였던 그런 세련이라든가 또는 도덕감정이라든가 이런 개념들과 유사성이 있고 또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창안된 완전한 의미에서 처음부터 창안된 독자적인 창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먼 옛날에 어느 누군가가 뭔가를 시작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물려받은 유산들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에서 또는 다른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과 관습과 상상력의 산물들 이런 것들을 전수받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상황에 또 맞추어서 새롭게 개조하고 그렇기 마련이죠. 칸트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것입니다. 다만 공통적인 것이 있죠. 다른 점이 뭐냐 이런 걸 따지기 앞서 공통적인 건 뭐냐. 판단력은 상황에 따른 힘이다.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힘이다. 제가 33강에 그런 얘기도 적어둔 게 있는데 33강에 적어둔 게 있는데 자연과학이 탐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이 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러한 것들을 탐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도덕은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한국같이 그렇게 넓지 않은 땅에 살고 있는데도 이 지역에서의 관습과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의 관습과 풍습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상황에 맞춘다.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칸트가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선 그것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3강은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 책이 시도하고 있는 게 무언가 이걸 다루고 그 다음에 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다시 말해서 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나 혼자만 아름다워서 그냥 나 혼자 아름다우니까 됐어 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때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은 세 번째로는 목적론적 판단력 목적론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말이 좀 골치 아픈데요. 우리가 그 어떤 사태의 인과 연쇄를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할 때, 철저하게 알고 있지 못할 때 뭔가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창안해낸 원리죠. 그렇죠? 외부에서 그 원리를 집어넣어서 쭉 일관성 있게 설명해 보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목적론적 판단력이 하는 일입니다. 목적론적 판단력이 좀 어렵지만 아주 나쁘게 말하면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이에요. 그게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 우리가 어디선가 뭔가를 보고 와서 사태를 전할 때 그 사태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낱낱이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 규모 있게 이야기를 짜 맞추어서 전달하려고 하죠. 그게 싫은 사람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은 말의 일종이니까 상위의 개념인 말, 그것을 안 해버리면 하위에 있는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말에는 참말과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참말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 세 가지 어쨌든 판단력 비판이 시도하고 있는 것과 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리고 목적론적 판단력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어느 때 작용하는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판단력 비판이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판단력 비판은 상황에 따른 암, 즉 상황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판단력 비판의 시도입니다. 그것을 칸트는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하고 목적론적 판단하고 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단력 비판 이 책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이지 않은 사태를 설명하려는 시도. 앞서서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개별적인 특수들을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상위에 있는 유개념으로, 즉 포섭하는 보편으로 아래로 그것을 쭉 개별적인 특수들을 놓고 연결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그런데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들을 쭉 모아봤자 보편이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런 보편은, 아,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정하는 것이죠. 보편을 상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개념화해서 말해보자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인간의 사유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칸트는 이렇게 개별적인 특수한 것들, 이런 것들, 낱낱이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살펴보니까 그걸 반성하는 판단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프렉티렌데, 예. 우어탈스크라프트 이렇게 말하는데 반성하는 판단력인데 이 칸트나 헤겔이나 이 사람들 반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거 나올 때 제가 강의할 때도 늘 그 말을 하는데요. 철학책에서 반성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럼 잘못을 뉘우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열이면 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가령 내가 뭔가를 먹었어요. 근데 이 먹었는데 이 안에 이 뭘로 만들었을까? 이게 약간 단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단짠, 짠맛도 그렇죠.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아주 매운 건 아닌데 매콤하기도 하고 자, 나한테 들어온 나의 그 혀로 들어온 어떤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달다, 짜다, 맵다, 시다 뭐 이런 그 개념 틀 있잖아요. 그 개념 틀을 그것에다가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분류를 해 보는 거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게 반성하는 거예요. 리플렉션. 돌이켜보는 거죠.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Reflections of my life. 그 참 좋은 노래인데 들으면 괜히 좀 우울해지는 노래죠. 제가 철없을 때부터 그 노래를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 노래의 가락은 굉장히 신나는 가락인데 일단 제목부터가 Reflections of my life, 내 인생을 돌이켜본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의 반성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잘못을 뉘우치는 게 되니까 돌이켜본다죠. 인생을 돌이켜본다. 그럼 인생을 돌이켜보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그때 일어난 사건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다시 음미해가지고 이 분류를 다시 하는 거죠. 그 사람 정말 둘도 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네 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분류를 재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 그 사건 내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보니까 무모한 일이었네 라고 잘한 일하고 무모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을 많이 안 살았으면 그리고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이켜볼 데이터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게 짧게 끝나죠. 그때 많이 살았어도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는 사람도 짧게 끝나요. 뭐 내 인생 뭐 어때서 떳떳해 뭐 졸라 잘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근데 틈만 나면 이제 돌이켜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곱씹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조금 살았어도 괴롭고 조금 더 살았어도 그 더 산 것만큼 더 괴롭고 이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는 걸 일삼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 있잖아요. 캐물어 인생을 캐묻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아니다. Unexamined life is no life. 검토되지 않은, 캐묻지 않은 unexamined 네, life. 검토되지 않은 삶은 no life, 인생이 아니다. No examined life is no life. 저 그게 정말 좋은 말이라 생각해서 항상 그 되새겨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 이런 말 나오면 짜증나요. 아유,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돌이켜보는 것 자체가 그냥 심란한 정도를 넘어서 왜 나는 이렇게 돌이켜보고 곱씹어보는 일을 이렇게 계속 하고 사나. 참 인간이 왜 이따위인가 이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성적 판단력 이런 단어 나오면 그냥 읽는 순간 저의 실존이 그냥 짜증으로 가득 차요. 이게 철학책 읽으면서 짜증나고 뭐 이게 기쁘고 뭐 좀 이래야 되는데 특히나 이 판단력 비판은 제 인생의 책이거든요. 판단력 비판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다닐 때는 독일 철학을 전공 안 하고 영국 철학을 전공했어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철학자를 전공했는데 그걸 읽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을 가니까 그 제 지도 교수님 석사 때나 박사 때나 똑같은 친분인데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헤겔 철학으로 전공을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과정 입학할 때 독일어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철학 전공 시험하고 영어 시험하고 제2외국어 시험을 보는데 그나마 뭐 생 기초라도 좀 알고 있는 게 독일어니까 독일어 이렇게 문장 번역하는 한 문단씩 주고 뭐 그런 걸 보거든요. 정말 정말 기초 독일어 그 수준에 그 독일어만 갖고 있는데 헤겔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독일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독일어 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독일 문화원에서 배운다고 이거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칸트나 헤겔 이거는요. 그냥 칸트나 헤겔부터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독일어가 아주 그 굉장히 기괴한 독일어 실력인데 제가 실력도 아니죠. 그냥 읽고 우리말로 뭔지 간신히 띄엄띄엄 알아내는 수준인데요. 그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독일어 공부를.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그것도 철학 원서. 19세기 1800년대 독일 철학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 교재가 없으니까 19세기 독일 철학 읽어주는 가르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독일 철학 책 독일어를. 그런데 제 지도 교수님 선생님께서 그 판단력 비판을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 뭐죠? 판단력 비판을 번역본을 놓고 판단력 비판 독일어 원서를 놓고 하나도 모르겠는데 독일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이라도 한 페이지 사전 찾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냥 단어를. 그 데어데스템댐 뭐 이런 정도 하고 이격 간단한 문장 뭐 저 흔히 말하는 관계 대명사를 절이 한두 개 정도 있는 정도는 그 되는데 그런데 판단역반을 그렇게 번역을 해보고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거 맞춰보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판단역반을 가지고 제가 독일어 원서를 좀 빠닥빠닥 처음 읽어본 게 판단역반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역반은 제 인생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망가뜨린 주범이죠. 이 책이. 그때 독일 철학을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하고 그냥 저 영국 철학이나 하다가 죽을랍니다 했으면 선생님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지도받지 못했을 거고 모르긴 해도 아마 박사과정 수료하고 그만뒀겠죠. 아니면 뭐 이제 그나마 그거라도 가지고 어디죠 밥 벌어 먹으려고 그냥 조금 사기쳐서 실력도 없는 놈이 저 구라쳐가지고 취직하고 뭐 그러려고 했겠죠. 네, 이것도 반성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인데 네, 그때 안 했더라면 우리가 또 그때 이걸 했더라면 그때 이걸 안 했더라면 참 32살에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거의 네. 그 30년 전 일을 뭐로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이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아 나는 독일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지라고 제가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에서 목적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놓고 다른 사건을 그 목적 아래다가 뚜루루 꿰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칸트는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통제적 원리다. 통제적 원리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 보편적 이념을 상정해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그거는 그냥 주관적 보편성인 거죠. 내 마음속에서. 요 반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적 원리로서의 한 목적성을 상정하는 거죠. 그렇게 상정한 한 목적성에 합치하는 것들을 쫙 마음속에서 깨어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성적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미에 대한 판단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미에 대한 판단력하고.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은 뭐 제가 꿰 맞춰서 누구 동의를 받을 필요 없죠. 그리고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돌아가신 선생님께 뭐 퇴직하신 뒤에 만날 때 기회가 되면 여쭤보기도 했어요. 이 뭐 그런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뭐 어쩌면 제가 마음속에서 독일 철학을 공부해야 될 뭐 그런 목적 그런 걸 제가는 철딱선이도 없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서른 살 된다고 어른도 아니잖아요. 선생님께 여쭤보면 선생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뭐 공부라는 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선생님은 얘한테 독일 철학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끝없이 해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죠. 선생님이 가진 목적은 그거였죠. 선생님은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게 목적이었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게 목적이었고 그것에 맞춰서 학생한테 저 학생한테 하라고 해야겠다. 안 따라오면 마는 거죠. 뭐 그냥 어쩌겠어요. 서로 목적이 선생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학생한테도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학생이 안 따라온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학생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즉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면 좋다. 그게 좋다라는 게 뭐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선생님은 그 목적을 학생에게 강군 자네도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을 직설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요걸 해봐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걸 상정해서 목적을 상정해서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제가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면 동의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동의하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의에 이르렀으니까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을 때 공부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시는 거 뭐 내가 선생님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을 해야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제 합의했으니까 아니 동의했으니까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부는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공부 많이 하는 모임 모임인가요? 그게 단둘인데 뭐 제 선생님 뭐 학생이라고는 저밖에 없는데 단둘이 그런 단둘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탄두리 치킨 같네요. 예, 씁쓸하죠. 뭐 그냥 어디다가 뭐 대놓고 우리는 뭐 그 선생님 연구실 교수회관 309호였는데 뭐 309호 커뮤니티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뭐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냥 단둘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반성적 판단력의 성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합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렵죠. 합의에 이르는 것. 정치도 그렇고 그렇죠. 합의에 이른다는 건 어렵습니다. 두 명이 합의에 이르는 것도 어려운데 뭐 세 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서울시장 뭐 선거 있는데 서울 시민들의 합의? 하, 저는 저도 이게 철학 연구 분야로는 뭐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역사 철학 요것을 다룬 실천 철학 분야가 제 세부 전공인데 그런 합의들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따져보는데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멋지게 말해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형이상학이야 뭐 이렇게 좀 폼 잡아보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데요. 이 합의에 이른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영원히 불가능하죠 합의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공동의 이념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동의 이념? 아 이념 이게 들어가면 어렵죠.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너하고 나는 합의가 안 되겠네.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주관성 보편,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심 때 뭐 먹을까? 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고급 철학 연습 강의하기 전에 저녁을 먹는데요. 5시 반쯤에 중국 음식점에 갔습니다. 중국 음식점이 완전히 본토 중국 사람들 음식은 아니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음식이니까 이제 요즘엔 그게 코리안 차이니스 푸드죠. 거기 갔는데 우리 중국 음식점 가면 항상 고민되잖아요.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근데 면만 먹으면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사람이 지칠 것 같으니까 밥도 좀 먹어야 돼. 그럼 잡탕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짜장밥을 먹을 것인가 짬뽕밥을 먹을 것인가. 입안이 좀 칼칼한 것을 원한다. 짜장밥. 저는 그랬어요. 네 명이 먹는데 이제 그 우리 강의 진행하는 저를 포함해 저는 강사고 진행하는 스태프들 진행하는 그 사람들 세 명하고 넷이 먹는데 이상하게 다들 짜장밥, 짬뽕밥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게 참, 내 마음의 짬뽕밥이 저들에게 전해졌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그런 거는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죠. 그리고 뭐, 내가 먹겠다는데, 짜장을 먹겠다는데, 왜 짜장을 안 먹는 거야? 짜장 먹는 건 옳지 못해. 짬뽕밥이 진리야. 근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남발하는데요. 국룰, 나라의 규칙이다. 국룰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쓰는데 진리라는 말은 사실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함축하고 있어요. 과학적 진리라는 거하고 주관적 한목적성 또는 주관적 보편성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라는 것을 좀 강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다 과학의 껍질을 입히죠. 과학을 이렇게 색칠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생학 같은 거예요. 어떤 인종이 열등하고 어떤 인종. 저는 인종이란 말 자체가 race, R-A-C-E 그 말 자체가 저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저의 그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족이라고 해야 된다. 인종이라고 그래 버리면 색깔이 탁 떠올라 버려. 황인종, 백인종. 인류는 그냥 호모 사피엔스 종이에요. 생물학으로 얘기하면 고생물학으로 얘기하면 호모 사피엔스 종뿐이에요. 그래서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이 누리끼리한 사람이든 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에요. 인종은 하나, 인간 종은 하나예요. 인간 종류는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다르면 뭐 고래하고 인간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족이죠. 아니 민족이라는 말도 조금 굉장히 그 대학살, 제노사이드의 냄새가 붙어 있으니까 민족이라는 말도 저는 별로 안 쓰고 그걸 쓰는 애들은 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애들은 나치 같은 애들이죠. 민족 사회주의 국 민족 사회주의 도이치 노동자당 나치. 네, 나치오날 뭐 이렇게 그때는 국가가 아니라 민족이죠. 민족 사회주의 도이치 노동자당. 네. 노동자, 뭐 자본가 이런 말은 뭐 이념적인 용어가 아니죠. 그냥 객관적인 사회 현실을 지칭하는 단어니까. 여튼 주관적 보편성이라고 해도 이념을 바탕에다 깐다. 그러면 이념이라는 말은 이럴 때는 뭐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념이에요. 짬뽕이 이념이야. 짬뽕이 오라. 짬뽕이 진리지. 뭐 짜장면이 진리지. 아니야. 그래도 뭐 탕수육. 탕수육은 또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어떤 좀 먹신, 먹음의 신인 김모 씨는 그러더군요. 먹신, 부먹, 찍먹 할 동안에 하나 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처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의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합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진리들은 그냥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 이게 이제 라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에. 그럼 그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만유 인력이라고 하는 별 행성 간의 인력. 끌어당기는 힘 또는 청력, 밀어내는 힘. 그걸 가지고 쭉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것은 규정적 원리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야, 지구야. 태양의 둘레 좀 그만 돌아.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그만 끌어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만 끌어당기면 우리 죽죠. 태양에서 빛이 오지 않으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얘가 안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거는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뭐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는 것에 합의 안 한다고 해서 돌아. 안 한다 해도 돌아. 그런 건 확증이다. 그 말을 씁니다. 즉 반성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영역과 그 자연과학의 그 구성적 또는 규정적 그런 영 아니 규정적 구성적이란 말은 안 돼요. 그런 영역은 서로 목표가 다르죠. 그리고 굳이 자연과학에서 규정적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목적론을 쓸 필요가 없어요.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돌면서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냥 도는 거죠. 뭐 그냥 도는 거죠. 그냥 도는 거죠. 그래서 합의라든가 또는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의 원리고 확증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판단력 비판은 이런 것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력 비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판단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칸트에서 중요한 건요. 이 칸트의 이 미학을 형식미학이라고 흔히 하는데 칸트에서 중요한 건요. 칸트는 이런 게 아름답다 저런 게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의 내용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다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아 저게 아름답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어떤 식으로 그것에 합의를 하지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들 예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모아서 그것을 하지라고 고 판단이 성립하는 과정을 밝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밝힌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름다움의 내용은 관여하지 않고 과정만 밝힌다라는 점에서 칸트의 미학을 형식미학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과정만 따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그러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민주정은. 많은 사람이 잘 법적 질서를 지켜서 누가 더 훌륭한지를 골라냈으면 그냥 그걸로 정당성이 성립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겠습니까? 그냥 계속 노력을 해야죠. 네, 내용까지 좋은 것을 하려면. 네. 그래서 칸트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저기 아름다워라 라는 판단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우선 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꽃이 있구나. 비가 많이 오니까 또 꽃이 저쪽 구석지에만 좀 볕이 좀 자주 드는 구석지에만 피더니 이제는 이쪽에까지 왔구나. 그걸로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걸 봤어도 꽃이 피었구나 까지 그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 머릿속에 꽃이 피었구나 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이거는 아름다움이니 뭐 아름답지 않느니 하는 말과는 무관한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죠. 거기까지가 이론적 인식입니다. 그러면 그게 들어왔으면 그걸 들어왔으면 그걸 가져다가 아름다움, 내가 알고 있던 아름다움이라는 것하고 얘하고 좀 이렇게 잘 들어맞나? 이렇게 저렇게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객관적인 데이터, 즉 이론적 인식을 이렇게 여기다가도 한번 굴려보고 저기다가도 한번 굴려보고 영어로 말하면 플레이 하는 거예요. 놀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놀아보고 저렇게 놀아보고 그거를 독일어로 슈필이라고 그러는데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중에 유리알 유희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게 그라스 슈필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글래스, 유리, 그리고 슈필, 글래스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유리알 가지고 놀기예요. 유리알 가지고 놀기. 그 유리알이 뭐냐? 수정구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리알 유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유희라는 말을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번역할 때는 유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놀면서 움직인다. 정말 놀고 있네요. 직역을 하면. 예,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이렇게 저렇게 놀고 있어 보는 겁니다. 놀아보는 겁니다. 유동한다. 그렇게 하면 이론적 인식을 하는 자는 오성이고 하는 기관은 오성 기관이라고는요. 그런데 능력은 오성이고 그렇게 저렇게 유동을 하는 건 구상력이라고 그래요. 반트는 그 아임빌둥스크라프트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 두 개가 합해져서 그러니까 오성이 만들어내는 이론적 인식과 구상력이 움직여내는 유동 요 두 개가 성립을 해서 아름답네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따지느냐. 그냥 이렇게 철학자들은 남들 안 하는 거 그냥 한번 좀 해보는 게 그들 인생의 구상력이죠. 그들 인생의 유동이겠죠. 남들은 그렇게 안 노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놀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봐주세요. 또 그 유독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독 따지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겠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숭고하다. 야, 정말 이게 부활절을 앞두고 내 마음에 숭고함이 가득 찼어. 뭐 저는 오늘 오전에 저 베토벤의 유일한 오라토리움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라죠. 그죠? 크리스토스 임 엘리베 그 감람산 위에 크리스토 라고 하는 오라토리움을 들었는데요. 제가 좀 순환곡이나 메시아나 이런 거 듣어도 좋지만 부활절에는 들어볼 만한 곡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숭고한 것은 사실은 물론 그런 노래를 들어도 그게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딱 그 직관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없어도 그런 게 생긴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오성이 아니라 이성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초월적인 것에 대한 어떤 느낌. 그래서 그 이성이 딱 작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동이 덧붙여져서 숭고에 대한 감각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 이게 유동, 휴피를 하는 힘이니까 아인빌둥스크라프트하고 좀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판단력은 그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말하겠죠. 아인빌둥스크라프트는 슈필하는, 플레이하는 힘이라면 그런 플레이하는 힘을 포함해서 데이터를 들여다가 5성과 2성한테 이리 와, 좀 이거 해봐, 이거 가지고 좀 놀자, 이렇게 하는 좀 더 좀 큰 것, 그게 판단력이죠. 축구 그러면 골키퍼도 하는 일도 있고 풀백이 하는 일도 있고 예전에는 센터포워드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하는 일 있고 뭐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하는 걸 축구력이라고 그러겠죠. 한다면 그게 판단력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예. 뭐 골키퍼의 능력은 방어력, 그럼 뭐 또는 뭐 풀백의 능력은 뭐 수비력 뭐 그런다면 수비력 이것에 해당하는 것들은 일테면 유동 뭐 이런 것쯤 되겠죠. 그걸 다 묶어서 축구력이라고 우리가 축구 경기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전거 같은 것도 타는 것도 간단하잖아요. 몸의 균형을 잡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다리의 근육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라고 하는 게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이 사태를 예측하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쭉 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구와 나의 관계를 계속 힘을 주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자전거 타는 초보자들은 그냥 힘만 주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어깨가 뻣뻣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잘한 근육으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는 힘을 만들겠죠. 마찬가지로 칸트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에게 자연 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없다고 봐야겠죠. 그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니 없니 이걸 따져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의 자연의 한목적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장이죠. 사기꾼이에요. 바깥에 있는 우리가, 자연 바깥에 있는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뭔가 그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칸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해놓고도, 세계를 그냥 뒤죽박죽인 채로 놓아두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칸트의 형이상학인데, 사실은. 세계는 쭉 저 밑에 쭉 살펴보면, 세계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원인을 칸트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 그러면 뭐예요? 자기 힘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세계 원인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동의 원동자하고 좀 비슷한데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그 신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스토아주의적인 원리로서의 신, 뭐 그 정도. 그래서 그걸 칸트가 쓴 책이 있어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이거 완전히 저 19세기 거기 저 프로이센에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지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칸트도 이게 잔머리를 좀 써가지고 프로이센 국왕이 칸트 너 책 내지 마 그러니까 네 하고 안 내고 있다가 그 국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또 냈어요. 뭐 그 나에게 금지 명령을 내린 사람은 이전 국왕이니까 한다. 그래서 칸트는 그런 거에 그냥 귀신론이다, 데몰록이다, 예, 귀신론이다.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그런 태도가 있죠. 성리학이 이런 거하고 가까워요. 저는 그래서 칸트는 성리학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괴력난신을 공자가 논어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마라. 여튼 그래서 그것을 신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의 명령은 도덕적 의무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신학, 도덕신학 이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칸트가 얘기 물으면 위대한 도덕교사다. 그래서 칸트 이유가 끼치는 신학에 끼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칸트 이후에 그 경향에 따라서 성립된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라는 말 워낙 그 내용이 그냥 흐물흐물하게 해서 쓰고 싶지 않은 말 중에 하나인데 제멋대로인 것 같은데 도덕신학, 윤리신학 그렇게 말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런 정도를 도덕적 의무로 인식된 신의 명령. 근데 그 신의 명령이 뭐냐? 칸트는 인간이 서로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론적 형이상을 칸트는 확고하게 지탱하지는 않았는데 목적론적 판단력, 판단력 비판에서 파트 2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적론적 판단력인데요. 거기서 칸트는 오히려 전통적인 의미의 형이상학을 잘 경계하고 이렇게 잠을 재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현 가능한 형이상학으로 도덕적 형이상학, 윤리적 형이상학 이 정도로 했다. 그것을 이제 미감적 판단력하고 목적론적 판단력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에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34강 판단력을 통한 오성과 이성의 결합 요걸 이제 얘기할 텐데 요거는 말 그대로 미감적 판단력하고 그다음에 순고함에 대한 판단력을 결합하는 거죠. 하나는 오성이 작용하고 하나는 이성이 작용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력 비판 그 다음 시간에 하면 대체로 칸트 판단력 비판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끝납니다. 철학구전 강의가 제 형이상학의 기초 중에 기초만을 골라서 써놓은 책이거든요. 이건 참 써놓고도 부끄러운 책인데 이런 기초 서적을 업적이랍시고 내놓은 인간이 참 한심하죠. 어쩌겠습니까? 기초를 그냥 이렇게 좀 간신히 기초를 업적이라고 하는 정도로밖에 안 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반성이 이어지는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